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옷차림을 보니까 이제 한결 이 봄이 왔음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3월 한 달도 성령 충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날을, 또한 이 귀한 이 시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이 응답들을, 이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의사지요. 누가? 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지요.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오늘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 가르치신 것,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일을 기록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이지요. 이 의사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였는데, 이 의사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쭉 기록하고 나서, 이 내용 이후에 실은 또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기록이지요. 무엇에 대해서 썼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열두 제자, 사도들이라고 하지요. 혹시나 단어가 조금 헷갈립니까? 제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은 이 사도라는 것은 이 실은 이제 직책도 같이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3년 동안 동거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을 사도들이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에 의하여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들이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속사도들에 의하여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또다시 남긴 겁니다.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놀랍게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두 편지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졌고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쓴 이러한 글이, 특히나 데오빌레처럼 정말로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두고서 쓴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저 몇천 년 후에 후대들도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러한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라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그 걸음이 얼마나 실은 축복되고 귀한 걸음이 되겠습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작품을 남긴 거지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때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실은, 이 복음서라고 했을 때,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비슷합니다. 특히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시간적인 흐름도 비슷해요. 실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행적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보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나타낸 쓴 것이기 때문에 실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 이후에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서신서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묵시록이 있죠. 실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가운데 적용한 것은 딱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서신서입니다. 묵시록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장차 올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만 가지면 되어지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사도행전의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성경에서 찾아내는데 거의 대부분 사도행전에서 찾아낸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압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걸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자들을 찾아 세웁니까? 사도행전 안에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내용이 여기 안에 있는데 이것을 의사 누가가 남긴 겁니다. 작품으로 남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도행전 실은 우리가 전체를 묵상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중요한 부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1절, 2절 가운데 이 누가가 고백한 것이지요. 내가 먼저 쓴 글, 첫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를 가리키죠. 그 가운데 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이 결론,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만 폭로하고 있어요. 무엇을 폭로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근본이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무엇이 우리 존재의 근본입니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것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이렇게 하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따가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포럼하세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문제가 선악과 따먹은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은 원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원죄를 사람이 지었는데 저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속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그냥 별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죄를 지은 인간 영원히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살아가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나는 안 죽었었는데, 난 살아있는데. 그럼 물론 우리가 살아있지요. 물고기가 물에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바로 안 죽습니다. 그쵸? 근데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요. 근데 말 그대로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쵸? 물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잠깐 그냥 파닥파닥 거릴 뿐이지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 나무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은 그 나무는 당장은 죽은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젊고 멋있고 예뻐가지고 지금 한껏 이 외모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우리는 이미 보니까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죽은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우리가 이 답이 없다라면 우리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바로 즉시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죄의 문제 완전하게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 보니까 양의 피로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메시아 오실 것이다. 유월절 초 어린 양 각과 같이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메시아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참된 승리,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운데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 이미 다 해결하셨고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에 승리하셨어요.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이제 거의 이루어간다. 아멘. 야, 내가 이제 곧 거의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달려서 주신 말씀이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죄송합니다. 성경 잘 안 읽으십니까? 왜 한 번만 아멘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100가지 중에 99가지 이루고서 한 가지는 내가 못 이뤘으니까 내가 거의 하지 않았느냐? 요거는 네가 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만 가지 중에서 내가 9,999가지는 다 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 한 가지는 네가 좀 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5만 가지라고 해가지고 5만 가지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5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문제와 환난과 역경과 고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대학생들 이제 새학기 시작하고 또 새내기들은 학교를 들어갔습니까? 학업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성적 좀 잘 나오면은 좋지요. 물론 성적 좀 잘 나오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요. 물론 성적 잘 나오면 나중에 뭐 대학원 진학할 때도 좋을 수 있지요. 아, 물론 성적 잘 나오면은 뭐 이리저리 그냥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학업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학업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학업 점수가 잘 나와야지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취업 걱정하지 마세요. 꼭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 대기업을 가야지, 내가 원하는 좋은 기업을 가야지 내가 뭔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취업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누구 만날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릴지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만남의 모든 문제도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 모두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라는 그 응답을 우리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다닐 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전도사들이고 목사가 목회자들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 부탁 안 하시고 뭘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라는 작품을 남기는 삶이어야 된다라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러한 증거의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저 애굽의 바로왕 요셉을 보았을 때 뭐라고 보았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야, 얘가 보니까 똘똘하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 얘가 보니까 성실하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얘가 보니까 뭔가 아,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이 많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모든 것 안에 학업은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모든 것 안에 우리 여러분들 필요한 취업, 여러분들 필요한 만남, 우리 여러분들 필요한 경제, 우리 여러분들 필요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 안에. 거기에 괄호 열고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취업은 빼고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증거의 작품을 남겨야 될 텐데 어떻게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드신 겁니다. 무슨 비유를 드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어요. 왜 읽어보라고 하느냐? 시간상 이거를 다 설명하면 우리 여러분들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씨 뿌리는 비유 무엇입니까?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밭에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져요. 어디 밭에 떨어져요? 가시밭에 떨어져요. 어디 밭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때야 되겠으며 우리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천국이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게 되시기를,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길가밭 무엇입니까?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했어요. 돌짝밭 무엇입니까? 잠깐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곧바로 돌아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살짝 내리다가 해가 떠오르니까 이 뿌리가 타서 말라 죽은 겁니다. 저 가시밭 말씀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불신앙 이 가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옥토밭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옥토밭에 이 복음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시는 증인 되시면 돼요. 그 증거.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보니까 추수 때가 되어졌더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이 곡식 외에 가라지도 많은 거예요.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주인이 얘기하는 거 있죠. 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구나. 자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세요. 저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저 곡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저 원수의 저 자녀들입니다. 나중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곡식은 창고에 거두고 가라지는 불태운다라고 했어요. 전혀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까?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불신자들이 잘 가는 것 같습니까? 전혀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 불신자들 바라보면서 실망합니까? 왜 불신자들 바라보면서 시험에 듭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 가라지는 불못에. 어떤 비유를 주셨습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은 도울 대상이지 믿을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도와주세요. 왜 사람 바라보고 우리 여러분들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무슨 비유를 드렸었습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은데 이 누룩이 그 적은 것인데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겠다라고 했어요. 이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정말 전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살리고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시면 돼요. 여기 안에 뭐 우리 예배드리면 제가 숫자는 안 셉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팀장님들 모이면 같이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하는데 보통 한 50분 넘게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과 같이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살려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신앙합니까? 여러분은 믿음 고백하세요.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세요. 다른 사람은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현장 다 살리시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드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비유를 들어줄게. 이 비유를 들어보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럼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이 밭이라는 겁니까? 보화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보화를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밭을 가는데 보니까 보화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야, 보화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시 숨겨둡니다.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뒀는데 기뻐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만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항상 웃고 다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5만원짜리 이 현금을 다발로 주셨다. 하루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겠죠. 뭐 수표는 뭐 다 걸리니까. 별로입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것을 만약에 갖게 되어졌다.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뭐 너무 좋은 거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뭐 한 달 내내 행복할 수도 있겠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이제는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어요. 아니, 다 팔다 보니까 뭐도 팔아야 돼요? 아, 옷도 뭐 하나는 입고 있어야 되니까 한 벌 빼고는 나머지는 다 파는 겁니다. 아, 내가 아꼈던 옷도 다 팔아야 돼요. 아까워요. 내가 살던 집도 팔아야 돼요. 아까워요. 잠깐 그냥 밖에서 지내면 돼요. 뭐 저기 뭐 그냥 다른 데 뭐 저 게스트 하우스 이런 데서 그냥 좀 지내면 됩니다. 아까워요. 집이 없네. 슬픕니까? 보아 발견한 사람.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이 있느냐? 다른 건 모르지만 진주, 이 눈이 있어요. 이 진주는 아주 좋은 진주고 이 진주는 때깔은 예뻐 보이지만 별로 별 볼 일 없는 진주고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주 들고 왔는데 이 진주가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귀한 진주라. 근데 저 사람이 잘 몰라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뭐 얼마에 팔까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이 장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주 나에게 팔아라. 아니 뭐 이거 뭐 어떤 건데 내가 후하게 쳐주겠다. 아 그래요? 뭐 얼마나? 그럼 뭐 좀 비싸게 불러도 돼요?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냐? 알거든요, 그 가치를.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간고사만 오면 일단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시험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기말고사만 오면은 야 내가 일단은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도무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수련회나 렘넌트대회나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다른 스케줄 잡으면 친구들이랑 미리 약속했던 거라 가지고 절대로 그 훈련 갈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였어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낚아보지 않았는데, 혹시나 이렇게 낚시나 이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모으면은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물론 안 잡힐 때도 있겠지만은 이거 제대로 잡으면 많이 잡히죠. 근데 그 물고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잡혀요. 바다 안에 물고기 한 종류만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물고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물을 내리지만 걷어 올리면은 이 물고기가 때로는 이제 내가 이런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야지 했는데 다른 거 잡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했어요. 물고기 잡아놓고서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남고 필요치 않은 것은 다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귀한 복음 우리 여러분들 가지셨습니까? 소유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카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버리고 할지라도 그것을 잡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부풀게 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우리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시기를 증거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그리스도께 두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오직 그리스도께 두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세요.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체험하고 누리니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 여러분들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릴 때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의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복음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이 온 유대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앉은뱅이 일어납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알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쩐 일이냐? 온 이스라엘,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복음을 듣게 되어져요. 전부 다 믿게 되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도 생기게 되어지죠. 온 유대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지들, 우리의 친구들이 복음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복음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사도행전의 내용 아닙니까? 사마리아에까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어지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이제는 그 앞에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원수 되어졌고 미워하고 서로 갈등 속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끝이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장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 대학을 가게 돼서 거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현장이에요. 그곳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릴 그 현장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직장에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현장이에요. 내가 아직도 왜 지금 이 고생을 내가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현장이에요. 땅끝.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저 이방인 고넬료지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데 어디? 땅끝. 저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죠.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로 이 귀한 복음 예수님이 모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하나님 나라 누릴 때에 우리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증인 되어지는 이 걸음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요. 이 사도들의 이 걸음 실은 얼마나 우리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실은 더 우리가 이 많은 내용들 우리가 남겨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이 사도들의 걸음이 성령의 역사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났기 때문에 전도행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의 28장까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딱 결단하세요. 이거 한 가지는 결단하세요. 무엇을 결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다. 이 결단 내리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결단 내리시면 됩니다. 그 증인으로 결단을 내리시면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증인이 되겠다. 이 결단만 내리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까? 이거는 이제 슬슬 도전하고 잘 안 되더라도 아, 안 되면은 잘 안 됐구나. 다시 또 슬슬 도전하고 하면 됩니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거는 슬슬 하세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십니다. 잘 됩니까? 아직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만은 하시면 돼요. 24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생각날 때만 하세요. 그리고 자꾸 다른 방법 구하지 마세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오직 성령 충만만 구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스케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스케줄을 예배에 맞추세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조금만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결단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지요. 말씀을 맞춥니다. 지금 우리가 3월달 새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간 가운데 있지만은 중요한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정말로 내가 이 새벽기도회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릴 것인지 어떠한 응답을 누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시간표를 주셨으니까요. 뭐 내가 거리가 멀어서 못 오겠다. 우리 교회 좋잖아요. 생방송 다 나갑니다. 새벽기도. 집에서 새벽기도 볼 수 있어요. 실은 너무 우리가 막 늦잠 자는 이 체질, 그 리듬 속에만 있지 않으면 돼요. 보니까 우리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9시에 자니까 새벽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할렐루야. 정 안 되겠으면 9시에 주무세요. 그냥. 그럼 됩니다. 또 그 가운데 3월 말에 일본 렘넌트 대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이 나라인데 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저 나라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라는 이 체험을 한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3월, 4월 달에 전도 캠프에 대한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사도들과 같이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그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큰 응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샬롬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 청년들이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즉 그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사도들의 그 발걸음을 따라 정말로 이제는 이 시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증인의 인생,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증인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